예, 아, 교재 시간이 너무 짧죠? 예, 너무 죄송하네요. 어떻게 좀, 예, 방법을 좀 잘 찾아서, 아, 제가 좀 설교 시간을 어떻게 조정하든지 해서, 예, 여러분들 조금 교재 더 나누실 수 있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 주일 성경 공부 이제 올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잘 안 들리나요? 네, 잘, 네. 아, 끊겨요. 예. 예,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 교회 멤버십에 대한 성경 공부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성경적인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멤버십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하신 성도들을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흩어져 우리 각자 개인의 삶으로 나눠져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로 불러 주님의 몸을 이루고 또 주님 안에서 천국의 한 가족들로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교회에 보내신 모든 우리 성도들을 우리의 한 가족으로 여기며 더욱 힘써 세워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저희가 알아갈 때에 더욱 기쁨과 열망이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이 교회 멤버십의 그 내용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구원에 관해 뭐 성령님에 관해 교회에 관해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 배우겠지만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먼저 이걸로 할까요? 예. 예. 그 전에 저희가 먼저 이 교회와 멤버십이 왜 중요한가? 이것도 사실은 오늘 말씀드렸지만 day it is necessary예요. 우리가 꼭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요새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교회나 교회 멤버십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한 옵션이 돼버렸어요. 근데 절대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 교회 멤버십이나 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예수님과의 연합에서부터 살펴보았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 구원의 현실을 이 땅에서는 교회를 통해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되는 것이 이제 우리 구원의 현실인데 그 예수님과의 연합을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모든 삶에 참여하는 거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천국 영광에 이르시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씀하실 때 성경은 항상 공동체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성전을 이루는 것, 모든 돌들이 다 하나의 성전을 이루고 또 몸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몸에는 각 지체가 있듯이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현실도 그런 공동체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하나됨, 연합을 알려주실 때도 그 신부를 개인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계시록에 가면 교회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으로 이 공동체적 예수님과의 연합된 현실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에 이제 신앙 고백과 세례를 통해 교회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할 때에 예수님이 얘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의 열쇠를 주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걸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또 성도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고, 그렇죠?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땅의 교회와 하늘 교회의 연결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에 속하는 것으로 우리가 천국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이 땅의 교회에서 이제 올바로 하나 되어 이제 한 교제를 나누며 신앙생활 하는 것을 천국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의 교회의 또 치리 사역도 이 땅의 교회에서 징계가 내려지고 뭐 심한 경우에 출교까지 내려지는 것은 천국 교회에 속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과도 연결시키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살펴보아서 특별히 세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요. 세례를 가리키는 그 모든 의미가 세례만 받고 구원의 현실을 표하고 증거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세례를 통해 들어오게 하시는 곳이 있다는 거죠. 구약의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셨듯이 이제 세례를 통해 이 땅의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그 현실까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신앙 고백, 세례, 그리고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성도의 교제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교제. 이 땅에서 천국에 속한 현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증거되는 곳은 어디인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현실이 증거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 땅의 교회를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죠. 유형교회, 가견교회라고 부르죠. Visible Church.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오늘 좀 잠깐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항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형교회도 복음 아래서는 역시 공동, 즉 보편적 교회이니 전에 율법 아래서처럼 한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하여 참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과 권속이다. 이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을 어떤 규정된 가능성이 없다. 이게 우리 개혁신앙의 신앙 고백인데요.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뜻을 우리가 좀 올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뭐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을 어떤 규정된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교회에 속하지 않고 교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는 그 의미로 쓰여진 곳입니다.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올바른 신앙 고백과 세례를 통해 이 땅에서 이제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교회는 우리가 유형교회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 우리 대우빌로 교회가 유형교회죠. 애나하임 교회, 우리가 OPC에서 우리 교회를 부를 때는 대우빌로 띠아플러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부르냐면 애나하임이라고 불러요. 애나하임에 있는 교회, 애나하임에 있는 OPC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지역에 다른 교회를 세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OPC는 저희는 애나하임 OPC라고도 불러요. 네,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거는 유형교회예요. 라미라다 OPC도 있고 웨스트민스터 OPC도 있고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고, 그래서 유형교회는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교회를 증거하기 위해 세우신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세우신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유형교회에 속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유형교회가 증거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무형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invisible church. 무형교회라는 것은 뭘까요? 모든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 무형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시대에 걸쳐 어떤 지역에 있든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택하신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무형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무형교회를 이 땅에서 증거하라고 세우신 것이 유형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둘 다 속해 있는 거죠. 무형교회에 속해 있고 무형교회에 속해 있는 현실을 이 땅에서 유형교회로 증거하게 하셨죠. 그래서 무형교회는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천국교회가 무형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교회에 속해 있는데 그 현실을 이 땅의 교회에서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땅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과 하늘교회의 사역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땅에서도 하늘교회, 천국교회, 무형교회의 현실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혁신앙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이 유형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제 시대가 달라질수록, 이제 시대가 변할수록 유형교회에 속하는 것을 원치 않는 시대가 되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믿고 있고 천국교회에 속해 있는데 왜 내가 굳이 유형교회 이 땅에서 속하여 살아가게 되는가? 라는 분들이 갈수록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도 속하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죠. 각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각기 소견대로 하는 이런 모습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 뭐 교회가 없는 선교지라든지, 뭐 지금 중국 교회 우리 잘 알듯이 이제 표방하는 교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지하교회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어떤 지금 우리와 같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참 힘들다는 거, 우리 지난번에 오셔서 샌폴터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 또 선교지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예수님 옆에 갈린 강도, 죽을 때 믿고 구원받았지만 교회에는 사실은 속했다고 우리가 말하기가 힘들죠. 뭐 그런 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죠. 뭐 죽기 전에 믿으셨던 분들, 교회에 속할 어떤 기회가 없었던 분들, 뭐 여러 경우가 있어서 그런 예외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 고백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을 어떤 규정된 가능성이 없다. 이걸 영어로 하면 좀더 이해가 빨라요. 무슨 말이냐면, ordinary possibility of salvation이에요. 그러니까 there's no ordinary possibility of salvation outside of the church.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정하신 구원의 그 뜻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게 하신 것은 교회를 통해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게 ordinary wa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그러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걸 믿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는 삶에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건이 안돼 있는 경우는 다른 문제죠. 그러나 이런 여건이 되어 있고 충분히 유형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데, 그 유형교회에 속할 수 있는데도 그걸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서로 좀 이해는 되는 부분은 있어요.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도 이해하실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이해가 되냐면, 교회에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쵸? 이제 교회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 따라 하지 않는 교회도 생겨나게 되고, 또 교회 안에 모인 죄인들끼리 또 이제 많은 분란이 생기고, 또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도 받지 않는 상처를 교회 안에서 받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라는 곳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너무 잘못되어 가는 것 때문에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냐 하면, 그때 이제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그들을 그래도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안돼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가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또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자꾸 교회로 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올바른 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계속 교회는 어차피 이 모양 이 꼴이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멋대로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가는 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 직분자들에게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어떤 그 높은 계급을 갖게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직분자들끼리도 권력 싸움이 생겨나고 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어떤 교회에서 광고를 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직분자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트랙티브하게 들리면 성도님들한테 그런 광고를 냈을까요? 아, 우리는 직분자도 있어도 골머리 앓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신들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겠습니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또 pressing on이라는 거죠. 올바른 걸로 세워지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제가 오늘 예수님 교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교회가 가짜도 있고 부인하는 자도 있고 도망친 자도 있고 의심 많은 자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이 야 니네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끝 하시지 않는다고요.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돌이킨 후에 또 세워 예수님의 교회를 말씀 따라 세우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다시 교회를 세우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OPC 그 선교사역 보고했을 때 아시겠지만 OPC 선교사역은 가서 복음만 전하고 뭐 집사의 사역처럼 뭐 어려운 일 해결해주고 쌀 갖다주고 빵 갖다주고 이런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려요 사역에. 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 말씀을 봤지만 It is necessary to elect the officer예요.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에 가서 직분자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야 될까요? 저희가 아프리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아프리카에 이제 교회를 세우러 갔는데 오피스 선교사가들이 갔는데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듣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데 직분자를 세우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아프리카 부족 국가들은 펄리가미가 많아요.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제 가정에서 그 일부 다처제를 이끌고 있는 남자를 직분자로 세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올바로 알려주지만, 물론 그 가정을 깨라고 하진 않죠. 그 문화 속에서 세워진 가정이니까. 그러나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그 후세의 세대들이 이제 올바로 가정을 이루고 직분자로 세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오랜 세월이 걸려요. 지금 우리 중국 사역도 우리 그때 오셔서 아 제가 성함을 말씀하면 안 됐는데 말씀을 했네요. 예. 근데 직분자들을 세우는 게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이 교회 우리 교회도 지금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게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죠. 참 이 교회는 도대체 뭔 교회인데 이렇게 까다롭게 직분자를 세우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도 세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이 훈련을 하고 했죠. 그런데 이제 또 귀하게 또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워주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가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같이하여 이 교회를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을 더 힘써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교회에 속하고 교회 지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성경의 메시지를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교회에 주신 메시지였고요.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신서들을 한번 보세요. 다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거기에 또 이제 연결되면 에나하임에 있는 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보다 공동체를 이해해야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한 몸을 섬기게 하셨고 그 가운데 직분자들을 세워서 한 교회를 하나님의 한 성전으로 세워가게 하셨다. 이걸 개인이 이룰 수 있냐고요. 이 말씀을.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복음의 이해가 없이는 절대 개인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 개념, 몸의 개념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개인에서 끝나지 않아요. 공동체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올바른 신앙 고백과 세례받음으로 교회에 들어오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선포되는데 어디에 선포되냐면 교회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지금 우리로 하면 애나하임에 있는 데오빌로 장로교회.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땅의 유형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교회를 설명해 주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러니까 이 애나하임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을 고백한 여러분. 그리하여 세례를 받고,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은 또다시 받지 않지만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이 교회를 향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성도. 이게 가장 귀한 말이에요. The saint. 어느 교단에 가면 아무나 성도가 안 돼요. 정말 예?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만. 로마 가톨릭. 성도라, 성인이라 부르심을 받죠.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성도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데오빌로 장로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 47절에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지금 천국은 이러한 것이나 하면서 이제 비유를 드시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이제 복음, 새 언약의 시대가 왔고 복음 시대가 왔고 천국 시대가 왔다는 것을 풀어주시는데 이 천국을 알려주시는 이 복음의 의미를 지금 읽었잖아요. 이 비유를 잘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일까요? 둘 다 모으신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구별하여 모으신다는 거.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알곡들을 예수님 곳간에 모으신다는 것.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로 구별하여 좋은 물고기만 건지신다는 것.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것. 이 모으심이 복음이에요. 저희가 이제 계시록에서도 살펴보았거든요. 그 아마겟돈 생각나시죠? 할마게돈, 모으시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시온산에 자기 백성들을 다 모으세요. 그래서 14만 4천이 예표 가르키는 모든 척택한 백성들을 다 모으시죠. 사단도 자기 산으로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우리 지난번에 금요성경 공부 내용이었거든요. 모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땅에서는 교회로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서에 가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은 어떤 날이냐? 최후로 모으시는 날이에요. 최후로 자기 백성들을 모아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모으시지 않은 자들은 구별하여 지옥 심판으로 보내시는 그날. 그날이 올 때까지는 너희도 모이기에 심쓰라. 어디에 모이라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그날에 모으시는 현실을 이 땅에서 교회로 끝까지 그날까지 증거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맨날 교회에 와서 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여기에 모이기를 심으며 올해 우리 교회 사역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일 예배, 금요 성경 공부, 그리고 그 밖에 교제 모임 몇 개. 몇 개라 그러니까 너무 표현이 그렇지만 모이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교회를 통해 계속 교회 안에 있는 자, 교회 밖에 있는 자를 구별해 가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구별해 가세요. 그래서 교회 7위를 주신 이유가 그거죠. 이 안에서도 구별해 가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살펴보았는데, 이 말세의 재앙이 내리는 때잖아요, 지금이. 근데 말세의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 팬데믹도 뭐 그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죠. 말세의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사단이 잠시 동안 말세의 재앙을 통해 일하게 하셨다, 허용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자기 백성들을 자꾸 모으는 사단의 사역을 허락하셨대요. 마지막 날까지.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을 걸러내시고 자기 백성들은 더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 기간이 하나님이 구별해 가시는 기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백성은 더이 고난 속에서 정금같이 하시고 믿음을 연단시키셔서 더 신앙이 자라가게 하시는데 쓰시지 않나요? 우리 그러지 않았나요? 그리고 교회는 더 순결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더 모으시고, 여기에서 또 이제 시련과 환난과 박해가 찾아올 때 초대교회 때도 배교하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요한 1서에 가면 우리에게 속한 줄 알았으나 그가 우리에게 나갔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 배교가 찾아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한번 순결하게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물론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시는 것도 있지만 유형교회 안에도 완전하지 않고 가라지와 못된 물고기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마지막 날까지 허용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교회에 가룟유다가 섞여 있는 것처럼. 근데 제가 예수님이 그 열두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운 현실을 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처음부터 가룟유다가 멸망할 자라는 것을, 사단의 백성이라는 걸 아셨거든요. 처음부터 쳐내지지 않으세요. 가룟유다의 죄가 드러나서 꽉 찰 때까지, 스스로 멸망으로 갈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가룟유다하고 교제도 나누시고 마지막 최후의 그 만찬 때에는 성찬까지 주세요. 물론 예수님과의 교제가 아니었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신 게 됐죠. 어쨌든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 땅의 유형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형교회에 속해 있으면 서로 교인으로 여기고 서로 천국가족으로 여기고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러나 다룰 죄가 있으면, 그리고 그 죄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징계를 내리고 출교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하고도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것들을 좀 기억하는데, 이것들이 어디서 해야 되는 건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교회의 실패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형교회가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해서 실패했는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끝까지 유형교회는 그런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도 교인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하지만 사실 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나 같은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거든요.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완전하지 않은 자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사랑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완전하지 않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지고 허물과 죄를 내 허물과 죄처럼 여기고 서로 돌아보고 섬기며 세워가려는 열망으로 가는 거. 그것만이 모든 걸 이겨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 온 교회를 또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인된 자, 교회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여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신앙 고백을 하게 하여 교인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뭐 지금 성경 공부, 새 교인 성경 공부하고 계시지만 꼭 교인이 되시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드리는 거죠. 그냥 나는 교인 안 되고 그냥 교회 예배만 나왔다 갈 거예요. 요새 이제 그런 분들 많죠. 우리 교회는 이제 특별히 너무 드러나니까 좀 그게 힘들어요. 근데 큰 교회는 쉬워요. 가서 예배만 슬쩍 드리고 누가 나 붙이기 전에 형 나와버리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인까지 가야 교인으로서의 이제 특권을 우리가 볼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축복과 특권을 교인이 되어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자녀처럼 교인들을 돌아보는 일, 우리 자녀를 다루듯 그들의 죄까지 우리가 함께 짐을 지고 다뤄주고 돌아보는 일, 교인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교회가. 교인까지 돼야 그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인 성경 그 인터뷰하잖아요, 당회 앞에서. 당회 앞에서 우리가 그 새교인 인터뷰를 하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데 그 한 제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교인이 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특권이나 그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교회에서 치리 아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한대요. 자기가 교회의 치리 안에 들어오는 것, 교회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다스리신다는 걸 증거하는 것. 보통은 교회의 치리가 부담스럽죠. 에?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치리 얘기하면 뭔가 뭐 벌받는 것 같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특권이고 축복이라.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처럼 이 교회 안에서 돌아보신다는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비즈니스처럼 돼요. 그냥 손님들이에요. 손님들처럼 교회가 마음 상하지 않게 그들이 기뻐하는 걸 잘 들어주면서 그분들도 아 그때까지는 이 교회에 있어주고 조금이라도 마음 상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그런 손님과 어떤 비즈니스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됨을 증거. 권속이라는 것은 패밀리죠. 하우스홀드. 하나님의 가족이 됨을 교회에 속하여 증거하게 하셨다. 우리 네 구절만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에 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서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속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그 범위가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가장 먼저는 한 믿음을 고백하는 가족들, 교회 식구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부터 돌아보면서 사랑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곳이 어디여야 되는가, 이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누구를 또 포함시키고 있죠? 너희 자녀들. 아직까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어린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교인이 되었다는 천국에 속했는 현실을 증거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거기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와 인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둘 중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했을 때 안 믿던 자들 중에 부부가 다 같이 믿을 수도 있었겠지만 한 명만 믿는 경우가 생겼겠죠. 뭐 아내가 먼저 믿든지 남편이 먼저 믿든지. 그때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명만 믿어도 그 자녀는 거룩하다. 언약 자녀의 표를 주라고 하세요. 교회에 속하라, 속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부모 중에 한 명만 믿어도 부모 중에 한 명의 신앙 고백으로 교회에 속하게 하는 거예요. 세례교인으로 받아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녀들까지, 언약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여기 있어요.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우리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의 언약 자녀들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언약 자녀들을 이 유아 세례를 주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바라보며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해부터 이걸 세워가려고 해요. 더욱. 뭐냐면, 언약 자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교회일까요? 가정일까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많은 교회가 유년부 예배, 초등부 예배, 중등부 예배, 고등부 예배 따로따로 다 있지 않느냐? 교회가 그걸 다 프로바이드 해서 교회가 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세워진 지요, 100년도 안 돼요. 교회 주일학교 세운 거요? 원래 개혁주의 역사, 교회 역사는 없어요. 왜 100년 전부터 이것이 세워졌느냐? 이유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선데이스쿨을 세운 이유. 뭘까요? 교회를 세웠는데 안 믿는 가정에 자녀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집에서 그 아이는 믿음의 양육을 받지 못해요. 교회가 선데이스쿨, 주일학교를 열어줘서 그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준 거죠.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데빌로 매거진 만들어 드렸죠. 첫 번째 매거진에 우리 번역위원회가 했던 번역의 내용이 뭐죠? 가정예배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에서 믿음의 가정들은 옵션이 아니라 가정예배가 그들의 의무고 또 특권이었고 그들이 꼭 해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가정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가정예배는 그저 아이들을 억지로 끌어 모아가지고 그냥 찬송 한번 하고 그냥 말씀 한번 읽고 끝내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믿음을 다뤄주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사방이 거짓인 곳에서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친구들에게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라가고 있는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 믿음은 개인적인 문제지. 우리 자녀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구원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모의 역할을 포기하는 불순종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며 다뤄주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앙에서는 캐러카이즈를 한다 그런다고. 교리 공부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세워가라. 저는 물론 다큰그 자녀들의 가정은 이것이 이제 좀 힘들어지는 시대죠. 그렇지만 앞으로 자라가는 가정, 더 세워지는 가정은 정말 이것을 정말 권하고 싶고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무너지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 교회가 함께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가정이 함께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올바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도 우리 같이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가 한 가정이라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도 교회와 같은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아, 성경 공부인데 목소리 좀쪽 작게 하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나, 뭐 이런 불평. 질문. 대화를 좀 나누면서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는. 예. 질문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또 오늘 저녁 7시에 여러분 꼭 우리, 줌 미팅으로 다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발견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더욱 교회에 모여 속하여 또 교회를 세워가는 삶의 열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에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현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해주셔서, 더욱 교회를 세우고 자라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